창세기 2장입니다. 20절로 25절 말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말씀. 창세기 20장 아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똑같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사람과 그의 아내의 두 사람이 결혼하였으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여인의 십계명, 그리스도인 여인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는 여인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여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79세가 되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입학식 전화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들아 보고 싶다. 항상 맨 전화 맨 끝에 항상 똑같은 멘트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어머니께서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늦었으니까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걸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타지를 와서 어떤 교회를 못 가게 되면 그냥 방 안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기도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누워 자면서 청소년 때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러고 이미 결혼을 해서 어른이 됐고 지금도 그 기도를 들으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여기 있기까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우리 아내의 많은 도움도 있고 또한 우리 어머님의 크신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잘 안 바르던 비비크림을 발랐는데 눈물이 나니까 성분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눈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발랐으면 울지를 말인데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눈 빨개 주셔서 그렇게 잘할 수 있고 온도가 잘 보여야 될 판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우리 어머님의 여러 가지 사랑 중에 믿을 수 없는 사랑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왜 나와서 이 발에 뼈가 이렇게 섞여져가지고 골수염이라고 판정해서 병원에서 늦었습니다. 발목을 절단해야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릎을 절단하고 만약 그것도 늦으면 이제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골수염이 시작됐고 이 뭐냐 뼈가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절단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미 발은 새까맣게 발 전체가 새까맣게 썩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남동료만 하더니 혼자밖에 없는데 저를 얻고 어머니께서 1차 병원에서 진단을 2차 병원 속에서 수술을 하고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아시는 걸 알겠지만 전남 목표에 보면 1호강단이 걸렸어요. 옛날에 김영식 병원인데 거기서 시민병원이라고 걸렸는데 약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저를 얻고 걸어가시면서 어머님도 하염없이 걷고 저도 하염없이 걷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실에 올라갔고 이제 모든 수술 도구들이 다 준비됩니다. 발목, 오른쪽 발목을 자르기 위해서 이제 수술에서 이제 준비됐고 원장이 딱 보니까 불이 딱 켜지더라고요. 위에 뭐 발목이 딱 켜지더라고요. 수술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때 거기서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우리 길라미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불쌍히 해달라고 막 오열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어머니 기도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응급실 가셨고 저는 수술에 남아 계속 수술을 받기 있었고 그때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아버님이 저 손을 잡고 아버님은 우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한 의사 원장한테 속삭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기 원장님 어차피 발목 자를 건데 수술을 한번 해보고 경과가 이상하면 그때 절단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장이 갸우뚱거리더니 거기서 안 된다고 잘라낸다고 했으면 저는 이제 발목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장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뛰어다니는 거 보고 제가 발가락 여기 발등에 발가락 뼈 하나가 없다는 거 전혀 모르시죠? 뼈 하나 없습니다. 지금 엑스레이 찍는데 다른 사람 5개 나오는데 저는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잘 뛰어다니는 하나님 하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인데 그때 일어나서 며칠 지나니까 의사가 알바분 딱 주면서 야 너 내가 너를 살렸지 너 왜 그 수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조절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조절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달라고. 내가 너 도왔지? 하나님이 너를 도왔냐? 딱 그러시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어린 나이 때 그때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제가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내 기도를 들으셨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어머니의 그 사랑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어머님을 참 사랑하고 딸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아들하고는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딸들의 모든 부분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그 말만 다르고 방법만 다르지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도 그것들만 절대 그것들 안 살 거다. 그래도 어머니 저는 캐나다에 있고 그분들 엄마 옆에 있잖아요. 딸들한테 잘 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담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돕는 배필 여자를 앞에 줬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말씀 주시면 돕는 배필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돕는 배필 그러면 여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편만 돕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아담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했겠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만이 아니라 둘이 결혼하면 자식도 낳고 자식을 낳다 보면 또 이렇게 자기들이 부모가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인간 사회적인 어떤 인간 관계들이 많이 확장되고 집안의 혈연 관계들이 계속 확장돼 가는데 이 모든 거 확장돼 가는 이 부분의 중심에서 바로 이 엄마, 특별히 여자가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딸이나 며느리로서 이렇게 잘 도와주라고 이 여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인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집안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똑똑하다고 본인들이 직접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대부분 여인들이 더 이렇게 똑똑한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재질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들은 흙이잖아요. 그래도 갈비. 남자들은 흙이잖아요. 그래도 재질이 좋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체질이 좋았는데 왜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참 그건 아이들이라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여자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자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엄마라고 했을 때는 네 영역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 다음에 자식 하면 딸이나 며느리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부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 올 한 해에는 올 1년 2015년 동안에는 이 부분을 좀 적용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 이후로도 적용이 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 엄마들만 아니라 엄마, 그다음에 아내, 그다음에 딸, 며느리,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총 10가지. 그러니까 아내로서 3가지, 그리고 엄마로서 3가지, 딸, 며느리로서 3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1가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자의 삶이고 여인의 축복받는 삶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보 속에 그 도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은 꼭 볼펜으로 기록하면서 함께 들어주시고 첫 번째 볼까요? 자, 지금 도표를 우리 영상팀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아내로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바로 남편을 협력하는, 잘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특별히 잠언 31장 12절 말씀을 우리 엄마들은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미래 엄마 되실 분들도 꼭 찾으세요. 아, 이런 여인이 되면 내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구나. 미리 여러분 한 거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러고 모든 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언 31장 12절에 보면 이제 먼저 10절에서 누가 형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말씀을 했었죠.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형숙한 여인,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게 형숙한 여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인은 아내예요. 자, 그래서 저는 잠언 31장 12절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삶이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보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뭘 해야 돼요? 남편에게 뭐 해야 됩니까? 협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메모를 해서 보시면 좋고 메모를 못하시면 기억하셨다가 자,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보면 뭐라 했냐면 베드로서 3장에서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남편들에게 뭐하라? 복종이라. 좀 더 강한 것들. 이 군대용어를 썼습니다. 복종은. 순종은 자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냥 복종은 하기 싫어도 남편에게 복종.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복종인 거죠. 어떤 그런 자격이 되거나 그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을 갖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하나님이 세운 뭐 때문에? 위치 때문에, 권위 때문에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냐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 언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뭐냐? 협력하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해라 복종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뭔가 이렇게 막 강하고 뭔가 막 아내들을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억압하는 프레스하는 어떤 그런 용어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뭐냐, 원래 뜻은 뭐냐면은 남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가진 것 아니면 어떤 남편이 하는 여러 가지 관심사 어떤 부분에서 남편에게 뭐냐면 협력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게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은 협력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뭘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남편에게 잘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성경적인 뜻이 됩니다. 여러분 협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 1계명은 뭡니까? 남편에게 협력합니다. 제 2계명은 뭐냐면 남편을 존경합니다. 남편을 존경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에베소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성경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남편들에게 말했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다른 성경에는 경외해라. 그런데 경외라는 의미보다는 존경하는 의미가 이 본문에서 훨씬 더 맞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셔야 돼요. 자 존경할 게 없는데요. 존경할 부분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존경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살아준 것만 해도 여러분 존경한 일이에요. 누가 여러분하고 살아요? 여러분 남편이랄 테니까 하나님이 딱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이 여러분 남편이니까 붙여주신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뭐냐면은 이 존경, 막, 오 존경이 여보 나는 당신 존경 이러면 뭔가 막 의식하고 이상해 사실. 그런데 이 존경 의미를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완화시키고 좋은 용어로 뭐냐면은 존경을 못하겠으면 존중이라고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존경이 어떻게 담겼더니 이게 뭐냐면은 세 단계에 가서 존경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 뭐냐면은 존중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은 존귀하게 해야 돼요. 그래 귀한 거 나한테 귀한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존경을 해요. 근데 존경까지 못하겠으면 여러분 가장 존경하기에 가장 앞서서 이 존경의 시작이 뭐냐면은 존중입니다. 무슨 말을 딱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생각이라고 말해요. 어디 식당에 뭐 어디 그러고 자면은 지금 나를 뭘로 보고 여기를 대고 뭐 사주면은 나를 지금 어떤 여자로 믿는 거 주는 거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자기가 아내에게 평생 한 번도 선물을 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아내가 고마워서 선물을 한번 선물대요. 근데 선물을 주면서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끼워놔주고 난 미국 화장품 좋잖아요. 평소에 전혀 아내에게 선물을 안 했던 남편이 준 것도 어색해가지고 호주머니 넣었다가 출근하면서 문에서 딱 문 닫고 나가다가 살짝 돌아와가지고 반지를 거실에 딱 닦아주고 있어! 그러고 가더래요. 있어! 이러고 도망가. 너 뭐가 달라? 물러가니까 봤더니 반지. 아니 왜 그렇게 줘요? 근데 주변에 난 여자들이 그랬지. 아이고 봐라 봐라 그러고 내려가고 있으면 베란다에 날아가고 그랬고 봐라 봐라 선물을 그렇게 주면 되겠다 누가 당신을 주고 이렇게도 말고 아이고 그래도 세상에 선물 안 줄 걸 안 줘서 어쩌면 그래도 선물식이라도 주는구나 아유 감사해 그러면서 베란다 나가고 봐라 봐라 이렇게 아니라 여보 고마워 오늘도 파이팅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또 빚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내 몰래 자살을 하려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평소에 안 하더니 베란다에 딱 나오더니 나와가지고 나간 건데 평소에 하지도 않았는데 그 차를 탁 타고 이제 자살하는데 그때 이제 여보 언니가 조심히 잘 다녀와 화이팅 여보 사랑해 그랬대요. 근데 그 베란다에서 그 한마디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죽지 말았어요. 갑자기 먹게 됐다고 살았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이 안 되면 남편이 어떤 하는 말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존중을 해보세요. 아 그렇군요. 당신 생각은 그런 뜻이 있었군요.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생각을 존중해야 되는데 뭐 말만 하면 이게 뭐 말하면 그것도 세상 이러면은 앞에 뭐냐면은 그래 당신은 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마음을 영순이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갖고 자기 부인 아내한테는 1달러 안 주는데 뭐냐면은 영순 씨한테는 막 돈을 뿌린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는 데 있어서 또 이 존중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은 평소에 감사 언어를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보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여보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고맙다고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모르는데 우리의 남편 아내는 항상 나한테 고맙대. 나한테 감사대. 그럼 남자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숨 바친다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들, 고맙던 사람한테는 목숨 바쳐요. 못 알아봤어. 근데 당신 진짜 못 잘 받는다 그러잖아. 그러면냐면은 못 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받을 때 썩고 받을 때 말 못 해. 내가 다 받아. 그래서 하루 종일 마치는 거 다른다. 이게 남자예요. 네? 왜냐면은 감사만이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칭찬. 남자는 칭찬하잖아요. 춤을 춰요. 춤을 춰. 어디 박을 데 없어? 박을 데 없어. 나 그러다 더 이상 박을 데 없어. 그럼 내 사랑을 당신 마음속에 박을게! 이러다니까. 그래서 없어가지고. 여러분 청년들이 뭐 물거리는지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 존경에서 존경이 실제로 안 되시는 분은 평소에 존중해 주시고 감사 표현 많이 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세 번째입니다. 남편에게 도와드리는 스킨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약간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 왜 이 스킨십을 했냐면 보세요. 남자애가 심리적으로 아내가 스킨십을 해준 게 어떻게 느끼냐면 아내가 점점 엄마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 나를 엄마로 생각하면 지는 애기처럼 살까? 절대 애기처럼 안 됩니다. 엄마처럼 왜냐면 마음에서 가장 평안하게 자기 아내를 보면서 느껴요. 딱 그러면 아내가 가시처럼 느껴진 사람이요 있어요. 여기는 없지 마. 다른 교회는 있대. 그냥 저한테 그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님 그 그 사모님하고 이렇게 뭐냐 이렇게 뭐 굉장히 대전당하고 하는데 그 쇼 아니에요 쇼? 그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안 다녔던 분한테 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 같이 거기서 오면 이렇게 걸으면 진짜 나는 마음이 아직도 설렌다 했더니 거짓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해본 그런 경험 없으니까 나도 거짓말한대요.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스킨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아내가 남편 손을 꼭 잡아주고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여보 사랑하면서 안아주고 머리도 이렇게 만져주고 엄마는 우리 남편 좀 봐 이러면서 뒤져주고 이 손톱도 막 잘라주고 뒤지도 펴주고 발가락도 만져주고 엄마 막 배도 이렇게 쓰다듬어 좀 만져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남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징그러워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서서히 아내가 엄마처럼 가장 세상에서 편안한 여자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남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 맞춘다니까요. 남자들은 진짜 단순하다니까요. 엄마처럼 다가오면 애기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 엄마를, 왜냐면 이미 컸으니까 이 엄마를 내가 책임져야 되더라고. 그 아들을 좀 사랑하게 됩니다. 스킨십을 많이, 언어를 가가지고 정수를 막 다 만져주면서 어머, 당신 없었던 여기 그 길 주먹에도 보이네, 뭣도 보이네, 어머 여기 여드름도 있었네. 그래서 폭발을 막 잘라주느라고 스킨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좋은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이 대표적인 여인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성경적인 사라예요. 사라. 사라는요 남편이요 어디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못 가요. 싫어요. 불순종한 게 아니라 남편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 하나님이 가리야. 나한테 근데 어딘데 아직도 말씀 안 하셨어. 환자라고 내 가난인데야. 가난이 얼마인데 2000km를 걸어가야 된대야. 몇 달 걸어가야 된대. 그래서 갑자기 애국으로 가다가 근데 사랑을 한 번도 수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남편 가는 길에 이렇게 힘들어. 때로는 어떤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이 남편이 못 나가지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당신 내 부인인 줄 알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당신 거짓말해라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 부인이라고 나 죽일지 모르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왜 저기 나게 왜 거짓말을 시켜냈다는 이 사라가 미성숙의 사이다. 또 남편이 하도 불쌍해 보이니까 지치 살겠다고 하니까 진짜 나는 저 우리 아브라함이 제 남편이 아니라 제 오라비예요. 이게 뭐냐면은 거짓말의 의미보다는 어느 쪽에다가 성경에서 포커스 보냐면 힘들어 보니까 어떤 쪽이냐면은 남편을 주라 여기면서 남편을 옆에서 그렇게 존경하고 협력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라 같은 여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라 같은 여인이 안 되면 남편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라 같은 여인이 안 되면 남편이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는 엄마로서. 엄마로서. 자, 엄마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서거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내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나님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냐면은 외조모라고 하는 로이스 이 믿음이 이 뭐냐면 자기 딸에게 그대로 갔어요. 왜냐면 유니게라고 하는 딸을 이 딸에게 믿음이 갔는데 이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난데 그 아들이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의 소유를 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엄마가 믿음을 유산으로 준 겁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나중에 디모데가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이 집안 이렇게 쓰임받는 집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엄마로서. 엄마로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서 가끔 어머님이 전화 안 받으면 아들아 나는 네가 우리 아들이 크게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아들아 힘들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죠. 우리 어머니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한 사람은 또 우리 아내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한나 아닙니까? 한나.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았을 때도 기도를 했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았는지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을 봐온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지 않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이 그 책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읽혀주고 그 책을 쓰기까지 성 어거스틴이 완전히 물러나는 삶을 살고 타락한 삶을 사는데 모니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딸인지 모르고 근데 이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나중에는 교부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제 5계명입니다. 엄마로서 어떻게 하느냐. 짠. 신앙으로 키우기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줄 수 있겠고 많은데 추억도 만들어줄 수 있겠고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많겠죠. 다양한 정보도 주고 해야 될 일도 많겠죠. 뭐 추억도 만들어 해야 될 것 많겠죠.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1장부터 5절까지의 여러분이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봐야 될 것 분명하게 왜냐면은 아이들을 왜냐면은 신앙으로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금 직면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꼭 안 하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 아니면 우리 아이의 신앙 문제하고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있었을 때 어느 것을 우선으로 삼겠냐고 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데다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너를 위해서 사니까 너 열심히 살아라. 사회 중에 하나의 그 순위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얘야 너는 살아가는데 너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너는 뭐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키워가는 게 엄마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6계명은 엄마로서 6계명은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 칭찬에 대해서 왜 제가 칭찬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이제 40살이 살짝 넘어가서 이제 40대에 이제 접어들다 보니까 40대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부록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록의 나이. 세상에 그 의혹이 없다.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제가 다 깨달은 건 아니고 제가 해안에서 깨달아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내면 속에 있는 마인드가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인드가 이렇게 서서히 캐치가 돼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상당히 내면이 부정적이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내면이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그냥 식도해야 된다. 왜냐? 항상 보면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남 험담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남의 흥부했을 때요, 정확합니다. 흥부했을 때 같이 동조하고 있으면 뭐냐면은 그 사람이나 나랑 뭐라고 하냐면은 같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쫙 달라붙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인간관계에서 뭐냐면은 유사성이라고, 유사성. 인간관계로 보면 상보성. 상보성은 뭐냐면은 나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 있어. 그래서 뭔가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서로 내가 없는 것이 서로 있으니까 서로 보완하는 상보성. 근데 나도 너무 비슷해. 유사성. 그래서 이 결혼을 했을 때 남녀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하는 통계들을 보면 유사성과 상보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비슷한 점도 있고 서로 다른 점이 있어서 서로 보충도 해주고 서로 비슷한 점. 그런데 유사성과 상보성이 없을 때는 사람들 인간관계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를 험담해요. 그런데 그게 동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험담한 사람은 마인드가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 정확합니다. 마인드가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남 비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왜냐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안 좋은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안 좋은 점 뭐 그러나 이야기 끝날 때 뭐라 하냐면 아유 그래도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용서해야 되겠죠. 안 좋은 거 다 이야기해놓고 다 이야기해놓고 그러면 이제 당신 말 아세요. 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아유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듯 하는데 뭐냐면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 험담, 비판하, 안 좋은. 그러면은 뭐랬습니까? 뭐 먹을 가까이 하면 옷이 검어지잖아요. 금자, 먹을 가까이 하면 옷이 검어지는 금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형성되었냐?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인드.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너는 왜 그래 그것밖에 못해 맨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내면에 뭐냐면 부정적인 마인드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른이 돼가지고 항상 모든 시야를 보고 그 다음에 모든 관점과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모든 이 세상을 보는 게 뭐냐면 일단 부정적인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안 된 거, 나쁜 거, 악한 거 이런 것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없는 걸 뭐 칭찬하면 뭐 비하는 거, 뭐 조롱하는 거. 근데 있는 것을 저기 잘했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하죠. 저거 상당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녀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위해서라도 칭찬을 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7개면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딸, 며느리를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녀입니다. 여기 자녀라고 했을 때 며느리도 자녀고 딸도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딸, 며느리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어른들 이런 말 하죠. 어른들 말을 잘 들면 뭐하다가도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친정아버지나 친정어머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이 땅의 딸 그리고 이 땅의 며느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똑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친정엄마 아버지는 자원해서 하는데 시각대건 마지못해서 하니까 아 예 그렇게 해야죠 이러면서 복종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여러분은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고 됐으면 당연히 여러분 그 남편의 아버지고 남편의 어머니는 곧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친정에서 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친정의 부모님이나 친가족의 부모님이나 똑같이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팔계명입니다. 공경하기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경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섬겨야 된다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몸으로 돌 일 있으면 몸으로 돕고 용돈도 많이 드리는 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돌아오시면 피곤할 거라고 안마도 드리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많은 공경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 9교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인으로서 살아야 될 게 뭐냐면 대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늙은 아버지가 아주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한테 얘야 저게 뭐니 무슨 무슨 새예요 또 1분 지나면 또 이게 늙은 아버지가 또 물어봐 얘야 저게 뭐니 아버지 제가 무슨 무슨 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1분 지나면 아버지 얘야 저게 뭐니 What is this? 그래서 저게 뭐니 What is that? 저게 뭐니 그래서 그랬더니 이 아들이 버릇 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거 무슨 무슨 새라고 말씀했잖아요. 몇 번 말해야 되나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훔치니까 기가 빠져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이 아들도 따라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우연찮게 그 자기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썼던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일기장을 보니까는 자기가 아기 때 3살, 4살, 5살 때 자기 늙은 아버지는 젊은 아버지였겠죠. 그때 아버지 일기장을 보면 우리 아들이 오늘도 그 새가 뭐 있으냐고 물어봤다. 또 물어봤다. 자꾸 물어본다. 쉴 새 없이 물어본다. 나는 그때보다 얘야 이거 무슨 새다. 이거는 무슨 새다.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물어봤다. 아빠 저게 뭐예요? 이거 무슨 새로냐?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러는데 나는 한결같이 대답했다. 그 일기를 보고 아버지는 세 번 물어봤어. 아들아 저게 뭐니? 세 번째 뭐라고 하려면서 제가 저 뭐라고 했잖아. 왜 그랬었죠? 여러분 아버지와 어떻게 차일까요? 여러분 왜 대화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기였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을 보여줬습니까? 얼마나 이쁘다고 쭉쭉 말고 스킨십 해주고 좋은 데 들어주고 책도 읽어주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늙으면 이제 외롭고 누가 하나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어쩌면 한 달에 한 번 아예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 어른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신부님들과 친정 아버지 어머님과 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원에서 나이 드신 시니어 그 그룹 몇십 년 된 그 그룹을 제가 일부러 자원에서 아무도 다른 교육자들은 하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자원에서 섬기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절대로 며느리를 며느리로 보지 마시고 나오미처럼 며느리들 딸로 보셔야 됩니다. 딸로 여기셔야 사랑받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귀에 진동합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들어와서 사는데 제가 며느리 손에서 밥을 얻어먹은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밉다고 제가 싫다고 밥을 안 줍니다. 부식 다 드십니다. 제가 딸로 얘기가 됩니까? 그때 제가 그 며느리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집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우리는 루카 같은 여인이 되도록 좀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성령의 것 아닙니까? 그는 시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늙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내가 왜 이런데 시집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일을 캐냐고 직접 본인이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밥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일, 얘야 오늘은 무슨 일이 없었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오늘은요 제가 밭에서 이삭을 준다 어떤 멋있는 남자가요 와가지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여자에게는 이삭 줄 때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라고 그리고 저 갈 때마다 이거 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랑 보니까 보아스래요. 보아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랑 대화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럼 그 보아스를 네 남편이 좀 되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 결국 보아스의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의 아내로 삼아줍니다. 자기 친척의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계명을 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하고 맨 밑에 나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화살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화살표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 여러분 여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과 며느리로서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살려고 하면 각자 나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잘 안됩니다. 어떤 건 잘 되는데 어떤 건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우리 부인들이 기억하셔야 될게 아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창세기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친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각 쪽에서 나서 두 남자와 여자 이 부부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 특별히 오늘은 아내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보다 자식이 그러니까 엄마로서 기능 그 다음에 딸로서 기능, 며느리로서 기능, 이게 아니라 아내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1차적인 기능을 가장 우선순위로 뭐냐면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친정 엄마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면 거기는 무슨 안 되는 이 버려버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를 남편에게 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로서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런 기능을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이 세 가지를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어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어느 계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담고 성령 뜻을 하여 주고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기가 막힌 비결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사랑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 있어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성을 힘을 다해서 주도해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한시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은 뭐냐면 수준이 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나도 남편을, 나도 자식을, 나도 시어머니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위에 세 가지를 전하려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러한 아내로서 엄마로서 딸 며느리로서 삶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28절부터 31절까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보세요. 이런 여인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식들이 항상 감사해요. 남편은 칭찬합니다. 당신은 역시 멋있는 여자야. 그런데 이런 여자가 이 현숙한 여자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여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이런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바로 이렇게 현숙하고 칭찬받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해요.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시부모님에게, 친정엄마, 아버지에게 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칭찬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런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